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국제사회에 러시아를 테러 국가로 공식 지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요청은 이날 러시아 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빈니치아시에서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화상연설에서 이번 공격은 국제법과 유럽 그리고 전체 문명세계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특별재판소가 가능한 빨리 필요하다는 것을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빈니차시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23명 중 3명이 10살 미만 어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종 사망자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지만서 잔해물 처리가 진행 중에 있고 수십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로 분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의 미사일 중 하나는 의료센터를 파괴했다며 건물 안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망자 가운데는 리자라는 이름의 4살 여자 어린이도 있었다며 그의 모친도 현재 위중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규명하기 위한 회의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바로 그 순간에 러시아가 이 어린이의 목소림을 앗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테러로 희생된 이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전 세계 모든 러시아의 자산과 기금을 몰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미트로 부트리 헤르손 군정청창 대행은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44개 정착촌이 해방됐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난 5월부터 헤르손 탈환을 위한 공세를 시작해 그동안 몇 개 마을을 탈환했습니다. 부트르 청장 대행은 그러나 이날 해방을 주장한 정착촌들을 언제 탈환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부트리 대행은 해방된 정착촌이 러시아의 지속적인 폭격으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스스로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대피할 것을 촉구한다며 러시아 점령군은 인간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은 해당 지역을 떠나려는 호송 차량 중 민간 차량들을 겨냥해 살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부트리 대행은 또 사망한 민간인들 시신에서 고문의 흔적이 발견된 때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헤르손 지역의 점령지 주민들에게 떠날 것을 당부하면서 점령당한 영토에 남아있는 것이 모든 검문소를 통과해 떠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경제조치 도입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번 조치로 회사들은 정부 계약을 거부할 수 없게 됐고 노동자들은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또 동원 역량과 시설을 일시적으로 재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분쟁을 전쟁으로 분류하는 것을 계속 거부하면서도 실제로는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을 재편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정부가 외국 간첩으로 간주하는 개인이나 대상에 대한 보다 엄한 조치를 담은 법안과 망명을 반역으로 간주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주도인 우루무치를 방문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안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까지 우루무치를 방문해 현지 대학과 박물관, 육상교통과 물류중심지 등을 시찰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방문한 것은 8년 만으로 중국 당국의 현지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 방문 중 신장은 항구와 철도, 발전소 건설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의 경제권을 잇도록 하는 핵심 지역이자 중추라고 강조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지난 1949년 공산당의 중국 대륙 장악 이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법원과 학교, 보건체계를 관장하는 조직인 신장 생산건설병단 지도부와 만났습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최저선 지역을 일구고 수호하는 신장 생산건설병단의 역사를 배우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현재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중국 당국의 탄압으로 수천여 명이 수용소와 같은 교화소에 입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인권 탄압에 책임 있는 관리들에 대한 비자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제닛 앨런 재무장관은 오는 19일 한국 방문에서 미한 경제 관계 강화와 대북 제재 이행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공군의 F-35A 스텔스 연합 비행 훈련은 두 나라가 북한의 도발에 전략 자산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쿼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가 가입에 적합한 후보국으로 거듭 한국을 꼽았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12도에서 22도, 낮 최고 20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내지 2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첫 인도 태평양 지역 순방에 나선 제닛 앨런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경제관계를 심화하는 것이 순방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의 한국 방문에서는 대북 제재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4일 자신의 첫 인도태평양 순방에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In Japan earlier this week, here in Indonesia, and next in Korea.
옐런 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앞서 이번 주 일본과 지금 인도네시아 그리고 다음 한국 방문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들을 재확인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방문국들에서 미국의 경제와 중산층을 강화하고 성장시킬 정책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엄청난 국제 도전에 대응하는데 미국 혼자보다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강력하다는 데 나와 바이든 대통령이 동의한다며 미국이 이러한 노력을 이끌고 조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과 13일 일본을 방문한 옐런 장관은 일본에서 지도자들을 만나 우리의 양자 경제 관계에 힘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By deepening our economic ties with allies like Japan, Korea, and many of the countries represented here at the G20.
옐런 장관은 일본과 한국 같은 동맹 그리고 많은 G20 회원국들과 경제 관계를 심화함으로써 우리의 경제와 공급망을 더욱 강력하고 회복력 있게 만들 수 있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물가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값비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협력 관계는 우리가 만든 국제사회를 더욱 강화하며 동시에 지난 몇 년간 드러난 국제무역망의 취약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이 비시장 전술로 도전을 제기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질서 유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 밖에 인태 지역 순방 중에 식량난 대응과 에너지 안보도 중요한 현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11일 보도자료에서 옐런 장관이 12일부터 19일까지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9일 한국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의 이번 한국 방문에서는 대북 제재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8일 기자들에게 미국이 북한 정권의 수익원을 처단하기 위해 새로운 목표물을 계속 찾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지난 18개월 동안 대북 제재의 수비를 높여왔고 특히 북한이 계속 수익원을 창출하는 방법을 조정함에 따라 미국도 새로운 제재 목표물에 대한 탐색을 이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대북 제재와 관련해 한국 당국자들과 논의할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은 북한의 수익원을 차단할 방법을 계속 찾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문제는 옐런 장관과 한국의 금융감독기구가 실질적 논의를 하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지난달 30일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브라이언 넬슨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을 방문해 북한의 공세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19일 한국을 방문하면 한국 당국자들과 대북 제재의 강력한 이행과 제재 확대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워싱턴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등 사이버상에서의 불법 활동을 막는 조치들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4일 VOA에 옐런 장관이 한국 측과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They need to target sanctions evaders, whether they're North Korean, they're Chinese, they're Russians, they're other third parties. There are plenty of companies, individuals, banks.
재무부와 국무부, 백악관에서 제재 문제를 담당했던 루제로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물론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제3국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자들을 추적해야 한다며 제재해야 할 기업, 개인, 은행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자문으로 활동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회피 조력자들을 단속하는 방안을 미국과 한국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옐런 장관 지도하에서 재무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법과 규정 이행에 있어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 은행들은 법적인 위험 부담 없이 김정은의 돈을 미국 금융체계를 통해 돈 세탁하고 있고 북한 석탄을 밀수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항구와 해운 회사들이 여전히 미국 경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미국 안보센터 CNS의 제이슨 바틀레 연구원은 14일 VOA에 옐런 장관과 한국 당국자들이 특히 사이버 분야 등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something that might set apar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North Korea-related targets during the Biden administration is the scope of the targets that are sanctioned.
바틀레 연구원은 대북 제재에 있어 전임 미국 정부들과 다른 점은 바이든 정부가 제재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이라며 재무부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 특히 암호화폐 공격에 매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옐런 장관의 방한 때 미국과 한국 양국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최대한 막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재무부의 브라이언 넬슨 차관은 지난달 27일에서 29일 방한했을 때 한국 정부 관리들과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활동에 대한 제재 부과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취된 암호화폐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의 자금줄이 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도 북한의 자금줄을 막는 것이 미한 간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the KAID and the Korean Institute of Defense Analysis recent report is correct that North Korea has spent some $650 million.
맥스웰 연구원은 한국 국방연구원이 북한의 올해 상반기 미사일 발사 비용을 6억 5천만 달러로 추정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6개월에 지출하기에는 굉장한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그러한 자금을 어떻게 창출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 활동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그 자금을 주민들을 돌보는 데 쓰지 않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에서 사이버 안보를 연구하는 더스틴 카맥 연구원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사이버 관련 제재와 관련해 양국이 추가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영역을 제시했습니다. 카맥 연구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믹서를 겨냥하고 김정은이 제재를 회피하도록 돕는 후원 체계에서의 중국의 역할도 제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믹서는 암호화폐를 쪼개고 섞어서 재분배하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암호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카맥 연구원은 제재 이외에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암호화폐 단속국,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가상자산 수사부가 서울에 당국자들을 배치할 수 있다고 카맥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특히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한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수김 연구원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윤석열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북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임 문재인 정부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큰 구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못 본 척 했다며 현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접근법에서 벗어나 한국의 사법권 안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도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 정부 부처, 기업, 지방정부들이 유엔 제재를 종종 어기려고 시도했다며 물물 교환, 석탄 수입, 개성공단을 통한 금지 물품 유입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도 한국 거래소로부터 대규모 암호화폐 탈취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위반을 감사해 지난 정부가 상당한 주의, 제재 이행, 단속 강화의 의무를 지켰는지 파악해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어떤 당이 집권하던 유엔 결의안 이행이 의무적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이미 추가적인 대북 제재 계획을 마련해놨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Well, the concern I have is that they have a plan in place of what they believe is a robust response and that they're holding those sanctions back.
루제로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는 강력한 대응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제재 계획을 보류하고 있다는 점을 나는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정부가 제재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 기업, 은행을 지금 당장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행동에 맞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재 계획을 시행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웨 연구원도 재무부가 꽤 훌륭한 제재 대상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And I believe Treasury probably has a pretty good target list. Just a question of the political will.
맥스웨 연구원은 은행, 해운회사, 무역회사 등 다양한 단체들을 제재하기 시작하는 방화쇠를 당기는 것은 바이든 정부의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한 공군의 F-35A 스텔스 연합 비행훈련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전략자산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미한 동맹의 대북 억지력과 방어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로렌스 코브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F-35A는 현존하는 최고 기술의 전투기라며 사실상 북한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We have to attack North Korea with the F-35. There's nothing they can do. They would not be able really.
만일 F-35A로 북한을 공격하기로 결정한다면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F-35A는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전투기라며 북한의 방공망이 아무리 뛰어나도 기존의 F-15나 F-16 전투기를 상대로 했듯이 F-35를 격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한 공군의 F-35A 전투기 연합 비행 훈련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전략 자산으로 맞설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ending a message to North Korea that if you think you can threaten South Korea directly or indirectly, it's not you're going to have to also take on the U.S.
북한이 한국을 위협한다면 미국을 상대해야 할 것이며 미국은 미국이 가진 최고의 비행 장비를 동원해서 맞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훈련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당국은 북한이 현재 7차 핵실험 준비를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공군은 14일 한국 공역에서 미한 양국이 5세대 전투기 F-35A가 참가하는 연합 비행 훈련을 지난 1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 F-35A의 한반도 전개가 공개된 건 2017년 12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한국의 F-35A가 도입된 후 양국 F-35A가 함께 참가하는 첫 연합 훈련으로 연합 작전 수행 능력과 F-35A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번 훈련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더욱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and South Korea are signaling that we're going to be more aggressive in dealing with the threats that North Korea makes.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올해 수많은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다며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맞서 한국 상공에서 최신 전투기가 비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배치한 북한의 대공 방어 시스템으로는 F-35A를 탐지하거나 북한 내 어디로든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시설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at the air defenses that Kim Jong-un has deployed aren't going to do very well in detecting it and stopping it.
F-35A가 김정은의 핵무력, 핵생산시설 등을 목표로 할 수 있으며 이는 미한 양국에 매우 유리한 점이라는 겁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훈련을 통해 미한 동맹의 대북 억지력과 방어력이 그만큼 강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What is really important is the interoperability between the aircraft of these two countries and the immense air power that it.
미한 양국이 F-35A 전투기를 상호 운용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한반도에 엄청난 공군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한 연합공군의 파괴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만약 북한이 한국을 공격해올 경우 이에 맞서는 F-35A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이 미한동맹의 굳건함을 대변한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It says we're with you 100%. We're gonna, you know, you're gonna be our ally.
코브 전 차관보는 미국은 미한합동 F-35A 비행훈련을 통해 한국이 100% 함께하는 동맹이며 북한이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면 최고의 장비로 대응할 것이란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 쿼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가 가입에 적합한 후보국으로 또다시 한국을 꼽았습니다. 한국이 기술, 경제, 안보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췄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안보협의체 쿼드 가입국을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도 훌륭한 후보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should expand the quad too, but that's a different conversation. Expand it to more countries? Yeah, I mean, particularly I've spoken in Korea a lot.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국방부를 이끌었던 에스퍼 전 장관은 14일 워싱턴의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쿼드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고 세계 11위 경제대국인데다가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뛰어난 군대까지 보유하고 있는 만큼 쿼드에 추가되면 좋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일본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선 미국이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They have our guarantee of extended deterrence. So in this case, what I'd rather see them do is invest more.
에스퍼 전 장관은 미국은 일본에 확장 억제 약속을 했다며 일본이 핵무장보다는 한반도 군사 충돌 시 지원을 제공하고 남중국해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 더욱 중요하게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전통적인 전투 역량 면에서 더 많은 투자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해법 마련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Here we are, you know, the Biden administration is facing us now.
에스퍼 전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고 미사일 실험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했다면서 미국과 더 일치하는 한국 정부가 들어섰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김정은 그리고 북한 문제는 금세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선 북한과의 긴장을 낮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t was unconventional for him to meet with Kim Jong-un. A lot of your traditional foreign policy experts pooh-poohed it.
에스퍼 전 장관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 것은 파격적이었다며 이를 두고 당시 많은 외교 정책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위상을 높여줬다고 비판했지만 이후 2년에서 3년간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이 없었던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초기 대북 공격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주한미군 가족 대피 계획을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북한의 선제 공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군 당국자로서 늘 예측 불가능성을 우려해야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해커들이 17년간 50회가 넘는 사이버 공격을 벌였다고 미국의 싱크탱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주로 스파이 활동과 금융절도 등을 위해 사이버 공격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외교협회는 북한 해커들이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7년간 54차례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협회는 12일 보고서에서 공개된 사이버 관련 통계를 근거로 미국의 4대 적국에 해당하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 횟수를 집계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이들 4개국이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벌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1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110건, 이란 55건, 북한 54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가 지난 10여 년 동안 주로 정치적 이익이나 스파이 활동, 사회 경제 시설의 신뢰를 훼손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벌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우 스파이 활동 38건, 금융절단 9건, 방해 공작과 기타 활동에서 7차례 사이버 공격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해커들이 2016년 한국의 은행과 통신망을 해킹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 픽처스를 공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해커들이 이 회사로부터 100TB에 달하는 내부 데이터를 훔치고 해당 서버와 컴퓨터의 3분의 2를 손상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사이버 공격자들의 충분한 비용을 부과하지 못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기소와 제재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적국들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간 인적 교류와 협업 촉진 등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동맹 우방과의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공화당의 영김 연방 하원의원이 미국 의회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법안을 집중적으로 발의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김 공화당 하원 의원이 이번 회기 중 북한 문제와 관련해 주도하거나 참여한 입법 활동은 총 5건으로 의회 내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이번 회기 하원에서 추진된 북한 관련 입법 움직임 총 8건 가운데 김 의원이 주도하거나 참여한 활동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회기 들어 상원과 하원에서 한반도 관련 법안 발의는 총 16차례 추진됐는데 김 의원은 30% 이상 참여하며 역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였습니다. 한국계 조선인 김 의원은 에드루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을 지내며 한반도 문제에 깊이 관여해왔습니다. 김 의원의 북한 관련 입법 활동은 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그동안 중진 의원이 도맡아 했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지난 3월 말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관련 결의안과 법안 발의에 매번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가장 최근에는 하원 국방수권 법안에 행정부가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기 위한 의원들의 입법 조치에도 동참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개선뿐 아니라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5년 넘게 공석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직을 조속히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공개서한과 청문회지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 거듭 촉구하고 있는 인사도 김 의원입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들의 한국 송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대중국 패키지 법안에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하려는 노력 등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 강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의회 내에서 입법 조치 외의 수단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인물은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입니다. 하원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스미스 의원은 지난해 4월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소집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한국의 난민정책점검청문회를 여는 등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인권정책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이 잦고 워싱턴과 서울에서 한국 정치인들과 가장 자주 접촉하는 의원은 김 의원과 하원 외교위 야태소 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입니다. 베라 의원과 김 의원은 의회 내 코리아 스터디 그룹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매년 최소 한 번은 의회 대표단 일원으로서 한국을 방문해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 한반도 관련 외교 경제 안보에 걸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외교의 아테소 위원장으로서 의회 내 입지가 높은 베라 의원은 최근 들어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한 문제보다 중국을 염두에 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에서 한반도 문제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인물은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과 민주당의 존 우소프 상원 의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대사를 지낸 해거티 의원은 입법조치는 아니지만 각종 청문회 발언과 성명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북 압박 캠페인을 복원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오소프 의원은 초선으로서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미한 경제협력 사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난 2018년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진행된 국제학술토론회에 참석했던 스티븐 버스틴 영국 앵글리아 러스킨 대학 교수는 북한의 과학 장비 수준이 외부 세계보다 20년은 뒤처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버스틴 교수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최고의 학자들이 이론에는 정통하지만 시약과 장비 부족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 학계와의 교류, 장비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염병 진단 전문가인 버스틴 교수는 또 북한이 코로나 백신 제한을 거절한 것은 실수라며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버스틴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버스틴 교수님, 2018년 김일성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하셨는데요. 세계적으로 드문 일인데 어떤 계기였습니까?
I saw a video on YouTube where the New York Philharmonic Orchestra visited Pyongyang, and I was very impress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musicians and their audience.
저는 2015년, 2016년경 유튜브에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지난 2008년 평양 공연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음악인들과 관객들의 교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과학자들은 매우 국제적인데요. 음악인이 가능하다면 과학자라고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에 이메일을 써서 필하모닉의 방북을 언급하며 저도 북한 과학자들과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지난 후에 대사관에서 연락이 와서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국제학술대회를 열 예정인데 참가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참가한다고 했죠. 당시 북한과 국제사회가 대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의 창이 열린 것입니다. 제가 그 빈 공간을 찾은 것은 행운이었죠. 저 외에도 중국과 몽골, 호주, 독일 등에서 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버스틴 교수님께서는 분자의학 학자이시고 유전자 증폭 연구로 널리 알려지셨는데요. 김일성 대학에서는 어떤 강연을 하셨습니까?
Well, my area of expertise is molecular diagnostics. But 20 years ago now, I was involved with the MMR autism controversy.
이틀 동안 두 무리의 청중들을 대상으로 여러 강연을 했습니다. 저는 분자의학 전공이지만 20년 전에는 MMR, 즉 홍역, 돌고리, 풍진 백신의 자폐증 유발 여부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MMR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학설은 틀렸다고 증언했죠. 저는 북한에서 보건당국자들과 선임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MMR과 자폐증 관련성에 대해 제가 연구한 내용을 강연했습니다. 별도로 김일성 대학 학생들을 상대로 정확하게 유전자를 증폭해 검출하는 방법과 특히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김일성 대 학생들, 북한 과학자들의 전문 지식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Their theoretical knowledge was good, but they had clearly problems getting their hands onto equipment and being able to do the experiments.
그들은 이론적 지식은 훌륭했지만 실험 장비를 입수하고 실험을 실시하는 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북한으로 수입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들은 많은 실험을 할 수 있는 장비도 자금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1988년 소련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소련 과학자들은 앉아서 실험에 대한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실험을 실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장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북한에 갔을 때 매우 비슷한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굉장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실습으로 풀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강연뿐 아니라 실습도 함께 진행하셨나 보군요.
There was just no way of doing that because I did contact a South Korean company, which I was in South Korea a few years before that.
아닙니다.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방북 전 한국의 한 기업을 접촉했는데요. 한국 기업은 북한으로 시약을 들여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실습 계획은 불발됐죠. 북한에서는 실습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구두로 설명했고 그들은 제 말을 잘 이해했습니다.
북한 분자 의학의 수준은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So we talked about the latest PCR, you know, data or the latest equipment, and they have none of that. They are probably 20 years behind.
우리는 최신의 유전자 증폭 자료와 최신의 장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북한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장비 수준은 20년은 뒤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북한 최고의 분자 생물학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약과 장비가 없어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죠. 예를 들어 이제는 PCR 실험을 한 번 할 때 시험관에 실험을 5개, 6개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한 시험관에 실험 한 개, 많아도 두 개밖에 할 수 없죠. 북한 과학자들은 좋은 생각을 구현할 시약과 장비가 없습니다. 따라서 외부와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방북 당시 중국인들이 많았고 몽골인들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최고의 과학자들과 중국의 최고의 과학자들이 협력하면 좋은 과학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과학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유엔이 지금까지 북한 내부에서 활동해 왔는데 유엔의 역할도 있을까요?
Free access to equipment, to cheaper reagents. Interactions on a scientific level, people going to DPRK.
장비와 저렴한 시약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과학 교류가 중요합니다. 외국 학자들이 안식년에 북한에서 교습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북한인들도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 유학해야 합니다. 과학의 발전은 국제 교류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분야의 모든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과학을 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북한뿐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방성이 매우 중요하고 힘든 일이지만 정치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유엔은 북한으로 장비가 반입되도록 허용하고 실험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하며 북한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북 후 북한 학생들이나 과학자들을 영국으로 초대할 계획도 있으셨습니까?
That wasn't envisaged. So no, I had one more contact with the embassy because the person who I had been interacting with left.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구상은 없었습니다. 저는 방북 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부터 딱 한 번 더 연락을 받았는데요. 저와 교신한 북한 외교관이 평양으로 복귀한다고 알려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 접촉도 없었고 국제 외교 상황도 후퇴했죠.
북한에서 또다시 강연하시고 싶으십니까?
Oh, well, I had a very, very good time there. Yes, I was very, very taken in by what I saw. One of the highlights of my visit was I was able to walk freely.
저는 당시 북한에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당시 묵고 있던 고려 호텔 근처를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었습니다. 반마일 떨어진 지하철까지 걸어갔죠. 역 근처에는 신문 게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니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저를 보더니 우리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영어로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매우 친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버스를 타고 지나갈 때 여성 교통경찰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죠. 저는 이런 매우 즐거운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채식주의자인데 이에 대해 북한인들과 열띤 토론을 하기도 했죠.
교수님은 유전자 증폭 PCR 분야 전문가이신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관련 글도 지난해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 working on testing for COVID and other infectious diseases. I don't know how familiar you are with PCR, but the main problem.
저는 코로나와 다른 감염병 진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혹은 동물 사이에서 퍼지는 질병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밝힐 방법은 실험뿐이죠. 따라서 유전자 증폭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관련 연구에 유전자 증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 수가 9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5월 15일 하루 39만 2,920여 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이래 꾸준히 감소한 것이죠. 다만 여기서는 확진자가 아닌 발열 환자입니다. 북한은 코로나 진단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코로나 통제에 성공한 것일까요?
One thing you have mentioned is they don't test, and I think they can't test, and I think that is a problem. Because obviously, a lot of cases are asymptomatic.
So 기자가 언급했듯이 북한은 코로나 진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코로나 환자들은 무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진단을 하지 않는다면 무증상 환자들은 놓치게 됩니다. 또한 외딴 마을의 코로나 발병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엄격한 위생 절차를 제도화한 것과 검사를 실시하지 못해 환자 수가 덜 보고된 복합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게다가 오미크론의 경우 가벼운 증상만 보이곤 합니다. 여러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북한이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들이 코로나 진단을 더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북한에서 코로나가 이 상태로 잠잠해지고 완전히 잡힐까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It's a very difficult question. It doesn't refer to North Korea only. Because what we're seeing is that in the UK, people seem to have forgotten about COVID.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곳 영국에서도 사람들은 코로나를 완전히 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확실한 것은 코로나는 돌아올 것입니다. 코로나 최신 변이들이 백신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상기도 감염이었기에 증세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최신 변이들은 다시 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증세가 훨씬 심해졌습니다. 우리는 사망자 수만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롱코비드, 즉 코로나 증상이 오래가는 것입니다. 북한도 한국도 롱코비드 문제를 직면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북한과 에리트리아만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북한의 공중보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It's dire, I would have thought. If they don't vaccinate the population with vaccines that are effective against the variants that are arising, they will what will happen?
끔찍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들이 효과적인 백신을 국민들에게 접종하지 않는다면 팬데믹 초기에 우리가 봤듯이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릴 것이고 보건 서비스와 사회 질서가 붕괴되거나 심각한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효과적인 백신을 국민들에게 접종하지 않는다면 팬데믹 초기에 우리가 봤듯이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릴 것이고 보건 서비스와 사회 질서가 붕괴되거나 심각한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북한이 백신 공급을 제한받았지만 거절한 것은 실수입니다. 백신이 감염을 막지는 못해도 증세를 완화시켜줍니다. 코로나는 분명히 돌아옵니다. 북한의 봉쇄도 코로나를 막지 못했습니다.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백신 접종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국 앵글리아 러스킨 대학의 스티븐 버스틴 분자의학 교수로부터 2018년 북한 김일성 대학에서 강연한 경험과 북한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대형 트럭이 개성공단 도로를 달리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공장 건물에서는 승합차로 보이는 차량이 보이고 특정 건물에 버스 여러 대가 정기적으로 정차하는 등 북한이 한국 자산을 무단 가동하는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북한 개성공단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고화질 위성사진에 대형 트럭이 포착됐습니다. 개성공단 내 섬유회사들이 모여있는 사거리에서 발견됐는데 남쪽으로 막 우회전을 한 듯 차체가 도로와 일직선을 이루기 직전 모습이 찍혔습니다. 적재함을 포함한 길이가 약 12m, 폭은 약 2m인 점으로 볼 때 18에서 25톤 중량의 대형 화물 트럭으로 추정됩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2016년 이후 위성사진을 통해 버스 운행과 공장 야적장 등의 변화 등 공단의 무단 가동 정황이 포착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대형 트럭이 발견된 건 2017년 11월 이후 약 4년 8개월 만입니다. 당시 비어있는 한 공장에서 건물 내부로 통하는 대형 통로에 정차한 트럭을 포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다시 대형 트럭이 발견되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내 물자를 반출하고 있다는 추정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한 건물에선 승합차로 보이는 차량도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개성공단 서쪽 지대에 위치한 한 화학공장 부지에서 발견된 이 차량은 건물 쪽으로 차체를 바짝 붙인 상태입니다. 승합차가 해당 공장에 머무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폐쇄됐어야 할 한국 측 자산에 다른 종류의 북한 차량이 계속 드나들며 특정 건물에 주정차하는 양상이 주목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개성공단의 남서쪽 지대 도로에서도 차량 한 대가 확인됐습니다. 다만 빠르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포착된 듯 위성사진에는 잔상이 함께 나타나 정확한 차종 파악은 불가능했습니다. BOE가 버스 여러 대가 지속적으로 정차한다고 지목한 공장 건물에선 동일한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해당 건물 앞에서 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트로 추정되는 버스 8대가 정차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공장에선 지난해 8월부터 버스 8에서 9대가 정기적으로 정차한 모습이 관측돼 북한이 버스를 이용해 근로자를 실어나르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에어로시티 버스에는 25명에서 50명까지 탑승할 수 있어 9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근로자는 최대 450명에 달합니다. 앞서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통일부는 12일 북한이 개성공단의 남측 공장 일부를 무단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근로자가 남측 공장에 출근해 생산 활동에 동원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북한 근로자가 남측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다는 BOA의 앞선 보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이번 플래닛랩스의 고화질 위성 사진에선 약 30대의 버스가 개성공단 버스차고지의 기존 주차구역을 벗어난 모습이 눈에 띕니다. 앞서 BOA는 개성공단 차고지에서 약 30대의 버스가 기존 주차 장소에서 사라지고 10대가 새로운 주차구역에 나타나 결과적으로 전체 버스의 숫자가 약 20대 줄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이후 차고지 중심부 건물 주변 길가에 정차된 일부 버스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주차구역에 있는 버스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이 기존에 이용하던 일부 버스와 별도로 주차구역에 있던 최소 30대의 버스까지 추가로 운용 중이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과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개성공단이 정상 운영되던 시절 북측 근로자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해 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티 버스 290여 대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30대는 개성공단이 폐쇄된 2016년을 전후해 모습을 감췄고 이번에 추가로 20대가 사라지면서 현재 위치 파악이 가능한 한국 측 버스는 230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들의 재산을 침해하는 정황들이 포착되면서 공단 폐쇄 이후 경영 위기에 몰린 해당 기업들의 속이 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단 폐쇄 당시 업체들이 미처 가져오지 못한 원부자재들을 북한 측이 활용해 일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들의 공장 일부를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2일 기자들을 만나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개성공단 내 북한 측 차량의 움직임과 공단 내 물자 등이 쌓여있는 동향 등을 포착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 근로자가 한국 공장에 출근해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여부를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선 지난 4월 화재가 발생하고 공단 내 차량 움직임 등이 포착되면서 북한 측이 공단 내 한국 기업의 설비를 무단 가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지난 3일 개성의 폭염 상태를 보도하면서 한국의 현대자동차에서 생산돼 과거 개성공단 통근용 버스로 사용됐던 버스가 시내에서 운행 중인 장면을 방영해 무단 사용 논란을 빚었습니다. VOA는 개성공단 내 한 공장 건물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지난달 14일자 위성사진을 통해 대형 버스로 추정되는 파란색 물체가 포착된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재철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은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건물이 자신이 운영하는 제시콤사의 개성공단 내 공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해당 공장에서 광통신 부품과 함께 인공치아도 생산했다며 북한 측이 전력 공급 부담이 크고 기술자가 필요한 광통신 부품 생산을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공치아를 현지에 두고 온 재료를 이용해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치아 관계는 북쪽 인력은 한 200명을 우리 남쪽에 지기공사가 올라가서 한 1년 정도 교육을 다 시켰어요. 그 투자를 많이 한 편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북쪽 인력을 대량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거를 개성에서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아마 그쪽에서 생산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졌고요.
이 회장은 북한 주민들은 부실한 영양 공급 등으로 치아 상태가 대체로 나쁘기 때문에 인공치아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개성공단 가동 당시 필요한 전력은 한국 측 한국전력에서 공급했습니다.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사정을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박영만 이사는 북한 측의 무단 사용 정황이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데 대해 공단 폐쇄 이후 현지를 갈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북한 측이 잘 관리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박 이사는 다만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성공단에 전기를 끌어쓴다면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며 대규모 인원이 조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북한 측이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재산과 생산 설비를 광범위하게 무단 사용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일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측에서 전력과 상수도원을 모두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걸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성공단의 전면 무단 가동은 사실 어려운 일이고요. 또 하나는 전면적으로 무단 가동한다 그러면 이거는 포착이 되고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 가동은 사실상 어렵고요. 다만 이미 상당한 원료들을 놓고 왔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 일부 잠정적으로 가동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거죠.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측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됐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개성에서 철수할 당시 남겨두고 왔다고 정부에 신고한 자산은 약 9천억 원, 미화로 6억 8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는 기계 설비를 비롯한 고정 자산과 완제품 등 유동 자산만 고려한 것으로 그 외 투자 손실까지 따지면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박용만 이사는 공단이 폐쇄된 후 베트남 등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등 업체들이 자구책을 강구했지만 정부의 긴급 대출로는 대부분 업체들이 자금난을 버틸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절반 이상은 사업을 전속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고요. 그다음에 한 3분의 1은 파산, 휴업, 폐업 상황이에요. 개성공단에서 나와서 꽤 공장을 많이들 냈지 않습니까? 수십 군데가. 근데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 두세 군데고 나머지 다 망했어요.
조한범 박사는 개성공단은 초기엔 유엔 대북제재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공단 폐쇄 이후 북한의 핵실험으로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공단 재개가 현실적으로 힘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철 회장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해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공단 재가동을 원하지만 이미 공단이 폐쇄된 지 6년이 넘었고 북한과의 대치 국면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권 장관과의 면담 전에 협회 임원회의 등을 통해 정부에 대한 보상 요구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의 금강산 투자 기업인들도 금강산 관광 중단 14년째를 맞아 정부가 청산 절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효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은 금강산 관광이 더 이상 재개가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다며 희망 고문을 그만하고 청산이 필요하다는 게 기업인들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강산기업협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앞서 지난 12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북한에 투자한 투자금 100% 보상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3월 이후 해금강 호텔 등 금강산에 있는 한국 측 시설을 일방 철거하고 있습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금강산은 국제 상거래입니다, 일반적인. 근데 그 계약을 위반했고, 그러니까 자본의 불확실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금강산 관광지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 측 나름대로 설명 논리는 있지만, 그러나 그걸 본 국제 자본이 북한에 투자할 가능성은 없죠.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11일 한국인 관광객 박광자 씨가 북한군 초병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한 다음 날부터 중단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일본 참여한 선거 결과와 헌법 개정의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에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099년 7월 15일 예루살렘 원정에 나선 유럽의 십자군이 성지인 예루살렘을 되찾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발발한 지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1세기 중엽 이슬람교를 믿던 셀주크 투르크족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기독교인들의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1096년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로부터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8차례에 걸쳐 약 2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십자군 전쟁은 하지만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는 당초의 목적을 상실하고 이후에는 전쟁에 나선 소년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등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대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799년 7월 15일 이집트 상형 문자 해독의 열쇠가 되는 로제타 스톤이 나일강변의 로제타에서 발견됩니다. 당시 프랑스 나폴레옹 원정대가 로제타에서 요새를 파던 중 검은 현무암 석판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석판에는 이집트 상형 문자와 아랍어 그리고 그리스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해독되지 않았기에 많은 학자들은 이 석판의 해독을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천재 언어학자였던 샹폴 리옹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샹폴 리옹은 오랜 연구 끝에 1822년 마침내 이집트 상형 문자를 푸는 데 성공합니다. 1799년 7월 15일 발견된 이 로제타 스톤은 이집트 5000년의 신비를 푼 열쇠가 됐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비오에이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기,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기,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오에이 플러스를 통해 비오에이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오에이 플러스의 자세한 소개는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인디언 원주민들의 터전이었던 신대륙 아메리카.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인도와 아시아를 찾아 항해를 떠납니다. 1776년 신대륙에 정착한 유럽인들은 독립을 선언합니다.
단결된 식민지들은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1861년 흑인 노예 제도를 둘러싸고 남북전쟁이 벌어집니다.
선토 요새를 파괴하시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가 어렵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Police Director General Ronald De La Rosa said Monday that
Chief Prosecutor David Schwendeman said he would step down.
Netanyahu said was an Iranian drone after its incursion into
화제가 된 뉴스의 배경이나 설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뉴스 따라잡기를 들으시면 뉴스의 겉과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자세하게 전하고 뉴스 속 인물도 소개합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